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러 관계의 발전을 계속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계기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러 두 나라가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 같은 패러다임은 낡은 냉전 시대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고위급 수준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순 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으로 이날 저녁 9시로 예정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재임 중 달성한 역사적 성과들을 설명하고 미래를 향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관시설과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연구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했던 반도체법, 약값 인하, 각종 수수료 폐지 등 성공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의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붙잡혀간 인질들 중 미국인 인질들의 친인척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과 최근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 씨도 국정연설에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는다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용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맥골드릭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담당 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가자지구의 국경 장벽 도로 사용을 이스라엘에 요청했었고 지난주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얻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북부 구호 트럭 주변 민간인 대량 사망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물자를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우 분명히 봤을 것이라며 그 결과 이스라엘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에서 통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 두 곳에서 구호물자 차량들이 검문을 받은 뒤 이스라엘 국경마을 비에리로 가는 군용도로를 따라 차량이 이동하면서 군의 호위를 받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맥골드릭 조정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유엔은 군용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호물자 보급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칼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차장은 어제 로이터통신에 현재의 구호 트럭 수를 최소 2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0대의 트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해 선원 3명이 숨지고 선박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6일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바베이도스 선적 라이베리아 소유의 화물선 MV 트루 컨피던스 호를 향해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선박을 타격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3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는 이 화물선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다면서 선원들은 선박을 포기했고 연합군의 함정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동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과 행복 지수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를 소개한 CNN 방송의 기사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미국의 성인 260여만 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고요. 지금의 삶은 어떤지, 5년 뒤 미래의 삶은 어떨지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해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겁니다. 자, 결과는 지금의 삶, 현재 삶은 평균 7점이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평균 8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기혼자의 평가 점수를 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전체 평균보다 12%에서 24%까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행복의 척도, 뭐 요인으로는 남녀 성별이나 인종, 나이, 교육 뭐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데요.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미혼자보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도 기혼자가 행복평가에 더 호의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결혼의 여부가 행복지수의 제일 큰 변수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갤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삶의 평가에 결혼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열정적이고 또 낭만적인 짝을 만나서 결혼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을 배우자로 맞는, 그러니까 안정, 만족, 유대감을 도모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결혼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회학자의 분석도 있었고요. 늘 행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 소통과 행복, 상대에 대한 배려, 헌신에 익숙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자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나양이 하게 되면 아 마음 곱고 이제 아무거나 재능이 많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그죠. 그냥 제가 행복한 거고요. 사람들한테
네, 한국과 북한이 고향인 공연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함께 만든 남북한 민족 예술단의 나양희 단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7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서쪽으로는 대체로 막다가 내륙과 평북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흐려지고요. 동쪽으로는 강원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그리고 자강도 강계 오전 한때 눈 내리고 양강도 지역은 종일 가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3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2도, 신의주가 영하 3도고요. 함흥과 청진이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9도, 예산 영하 1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과 원산이 7도, 개성은 6도, 중강 0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5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3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아이티 총리에게 정치적 전환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경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예멘 후티 반군이 화물선을 공격했는데 사망자도 나왔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6일 예멘 아덴 남서쪽 93km 해상에서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한 배는 바베이도스 선저 트루 컨피던스 호인데요. 영국 BBC 방송은 선원들이 불이 붙은 배를 버렸고 지금 배가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사망자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와 홍해 근방에서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망자 외에 나머지 승조원들, 선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인도 해군이 구조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인 X에 인도인 한 명을 포함해 선원 2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격된 트루 컨피던스 호에는 인도인 선원 외에 베트남 국적자 4명, 필리핀 국적자 15명, 스리랑카인 2명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필리핀 이주노동부는 이번 사건으로 자국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7일 밝혔습니다.
네. 후티 쪽에서도 이런 공격 사실 확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SNS에 해당 선박이 항로를 바꾸라는 경고를 거부한 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맞았다면서 트루 컨피던스 호가 미국 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배가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겁니까?
네, 중국을 떠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철강 제품과 트럭들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 있습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후티 측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정부들도 같은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SNS에 후티 반군의 이런 무모한 공격은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선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행동으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의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트루 컴피던스가 공격당하고 몇 시간 뒤에 예멘 안에서 후티가 장악한 지역에 있던 무인 비행체 두 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 측은 이들 목표물이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의 위협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우 TV는 홍해 연안 후다이다시 소재 국제공항을 겨냥한 미군 주도 공습이 두 차례 있었다고 6일 밤에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달 18일이죠. 후티 반군 미사일에 맞았던 그 화물선 한 척 결국 침몰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벨리즈 선적의 루비 마르호가 지난 3일에 침몰했습니다. 루비 마르호는 피격당한 뒤에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가라앉은 겁니다.
네.
후티 반군 공격을 받은 배가 침몰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미국 측은 침몰한 배가 질산 암모늄 비료 2만 1000 메트릭 톤을 싣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후티 반군 공격에 대응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몇몇 나라가 해군 함정들을 홍해에 배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티는 뭐 이들 군함도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해군 함정들을 자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5일에도 미 해군 구축함인 카니함이 예멘 쪽에서 발사된 이 탄도미사일 한 발과 드론 세 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네, 영국군하고 미국은 주기적으로 후티 반군 공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 군이 이 후티 반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무인기와 미사일 발사대나 이 탄약고 지휘 통제소 등 예멘 안의 후티 목표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후티 반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주도 공습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 공격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예멘 내 공격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이 보복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처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이 이렇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 공격하는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명분으로 이 배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티 측은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국, 미국 배들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는데요. 이 공격이 예멘 근해의 이 중요한 무역 통행로에서 운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아이티가 갱단 때문에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아이티 지도자한테 정치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아리엘 앙리 총리에게 이 정치적 전환을 가속하고 선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이 다국적 지원 임무를 준비하는 걸 돕도록 이 신속하게 움직일 힘이 있고 이 포용적인 통치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밀러 대변인이 그 언급한 그 정치적 전환이라는 게요. 앙리 총리가 다른 사람한테 정권을 넘기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밀러 대변인은 앙리 총리에게 사임하기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앙리 총리가 좀 더 포용적인 과도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밀러 대변인은 주문했습니다.
네, 과도위원회라면 흔히 말하는 과도정부하고 같은 건가요?
뭐 그런 말로 들립니다. 밀러 대변인은 지역 논의기구인 카리브 공동체와 함께 양리 총리가 IT인들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리 총리는 지난 2021년에 이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치안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약속했던 선거를 미룬 바 있었습니다.
네. 자, IT의 앙리 총리가 최근에 케냐를 방문하고 나서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서 앙리 총리가 이 IT 치안 유지를 위한 케냐 경찰 파견 문제를 논의하려고 케냐를 찾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재 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앙리 총리가 이 현 상황에서는 귀국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뜻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 앙리 총리가 IT로 귀국하는 것을 도울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앙리 총리가 귀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떠한 지원도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앙리 총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또 미국에 얼마나 머물지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IT를 혼란의 도가니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 바로 갱단인데 이 갱단 측에서는 총리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폭력 사태를 가져온 갱단 연합의 지미 셰리지에는 5일 기자회견에서 앙리 총리가 물러나지 않고 또 국제사회가 계속 그를 지지한다면 이는 대량 학살로 끝날 내전으로 직접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깽당연합은 앙리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축출하기 위해서 전략 요충지를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고, 앙리 총리 후원자들이 IT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도 지금의 그 IT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볼크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6일 성명을 냈는데요. 현재 IT 상황이 IT인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맥락에서 현실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IT가 더 혼돈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갱단의 폭력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미 IT는 많은 사상자가 나온 상태죠.
네, 유엔 설명을 보면요. 올해만 지금까지 거의 1,200명이 숨지고 약 70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성폭행과 고문이 만연하고요. 또 생필품을 얻거나 기본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오늘 끝으로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정상회의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호주 멜버른에서 4일부터 6일까지 호주와 아세안,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 정상은 6일 4일간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네, 호주가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데 말이죠. 정상회의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습니다.
네, 뭐 태평양에 있지만 호주가 회원국은 아닌데요. 그간 아세안 쪽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요. 특히나 올해가 이 호주가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가 된 지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앤서니 엘버리즈 호주 총리가 4일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호주와 아세안이 안정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 내용 보겠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 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한 부분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일부 회원국이 영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동성명은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서 이 남중국해가 갖는 이점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가 이런 측면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에서는 특히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맞습니다. 5일에도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 그리고 필리핀 해양경비대 함정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함정 두 척이 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정박한 이 필리핀 군함의 이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민간 선박 두 척을 호위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해경선이 다와서 물대포를 쏘면서 진로를 방해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났군요.
네, 중국이 쏜 물대포에 필리핀 해양경비대원 4명이 다쳤다는데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합니다. 한편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건 필리핀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 해당 수역을 비롯해서 남중국해 거의 90% 이상을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주장은 이미 국제재판소에서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판결이 났죠.
네, 2016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와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이 아니라 존중하는 대화로 이견이 조율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공동 성명에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이 모든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참고로 이 아세안에는 무슬림이 다수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가 안 보이는군요?
아닙니다. 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얀마가 2021년에 쿠데타가 난 이후에 이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세안이 이 회원국 내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례를 깨고 이 폭력 중단 등 5개 항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또 아세안 회의에는 비정치적 대표만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것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생식권, 이민 문제 등 국내 현안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회복 등 집권 후 이룬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회계연도 지출안 일부가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출안이 오는 8일까지 상원에 통과하면 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도구가 미 대선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의 큰 뉴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소식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밤 9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인데요. 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기간 이룬 경제, 외교 성과 등을 강조하는 한편 차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국정연설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미리 예고한 내용이 있군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연설에서 그간 미국 국민을 위해 이뤄낸 역사적 업적을 설명하고 미래를 향한 그의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역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에 걸쳐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인프라법부터 반도체법, 약값 인하 등 그간 이룬 성과들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 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중동,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이 이 두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국정연설이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연설에서는 외교 문제의 무게가 많이 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 지도자와 적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지금 나라밖 지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대외 지원 법안 통과를 의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대외 지원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란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 또 하나 있죠.
예,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런 불만은 최근 경선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많은 아랍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조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거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국내적으로도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11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국정연설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또 집권 2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국정연설을 통해 고령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말실수를 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고령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에는 또 초대되는 손님들이 있죠.
예, 국정연설에는 매년 특별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영부인, 연방 의원 등이 의미 있는 사람을 국정연설에 초대하는데요. 자, 올해는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구금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츠 씨의 부모도 초청됐고요. 또 10살 난 소녀에게 낙태 시술을 해 논란이 됐던 인디애나주의 의사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로 가야 했던 여성 2명도 초대됐습니다. 또 미국의 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기로 기록된 여성도 네. 초대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시험관 아기 시술이 지금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엘라베마주 대법원이 지난달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해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한 이후 인공수정 센터들이 잇따라 시술을 중단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엘라베마주 의회는 시험관 아기 시술, IVF 시술 제공기관 보호를 위한 법안을 긴급 처리했는데요. KIB 주지사가 6일 서명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국정연설 뒤에 이어지는 야당의 연설까지 봐야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에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반박하는 야당의 반박 연설이 있는데요. 올해는 케이티 브릿 연방 상원의원이 반박 연설에 나섭니다. 42살 여성인 브릿 의원은 지난 202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의회로 가겠습니다. 자, 연방 하원이 정부 지출안 처리했네요.
네, 2024 회계연도 지출안 일부가 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농무부와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분의 지출을 다루는 총 4,6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패키지인데요. 이날 하원은 찬성 339표 대 반대 8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시한이 바로 코앞이죠.
맞습니다. 이번 지출안은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방, 국토안보, 노동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분을 다루는 지출안은 시한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에 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전체적인 지출안 규모는 정해졌다고요?
예, 민주공화 지도부는 앞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을 1조 6,600억 달러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지출 내역을 정하고 있는 건데요. 6일 하원이 통과한 비국방 지출은 전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습니다. 지출안에는 환경보호국 EPA에 대한 지원자금 10%,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자금 7%, 연방 수사국 FBI에 대한 자금 6% 삭감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표결 결과를 보면요. 반대표가 적지 않습니다.
예, 반대표는 대부분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더 많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차로 다뤄질 국방 관련 지출 패키지도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더 높은 지출 수준을 허용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옴니버스 법안은 거의 모든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은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지출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공화 양당 모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뭐 골고루 있군요.
예, 공화당은 일부 정부기관 지출을 삭감하는 것 외에 퇴역 군인의 총기 관리를 강화하고 전략 석유 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접근 방법을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공격을 막아냈고요. 저소득 임산부와 모유 수유 여성 그리고 유아의 건강관리와 영향을 위한 WIC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년도보다 10억 달러 늘려 70억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네. 자, 회계연도가 사실 지난해 10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본 지출에 이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본 지출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네 차례 임시 지출안을 연장하며 계속 협상해 왔는데요. 12개 지출 법안이 오는 22일 전까지 모두 통과되면 더 이상 임시 지출안 없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인공지능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기반 기술이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미 대선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혐오 발언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 CCDH가 6일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 등 AI 관련 주요 업체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생성을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 기술이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사진들, 가짜 이미지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나 선거 관리 요원들이 투표기기를 부수는 이미지 등이 유통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AI 생성 이미지가 사진 증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 주장을 악화시켜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가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한 건가요?
예, 센터가 AI 도구들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오픈 AI의 ChatGPT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미드저니, 스테빌리티의 AI의 이 드림 스튜디오 등이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도구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가는 길가에 꽃이 많이 피어있다라는 문장을 써놓으면 그 글의 내용이 그림으로 생성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상상력,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첨단 기술인데 문제는 이 기술이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사실처럼 이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CCDH 연구진은 테스트 결과 선거 관련 이미지가 41% 생성됐는데 특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투표용지 같은 선거 부정을 묘사하는 사진을 요청하는 텍스트에 가장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hatGPT 플러스와 이미지 크리에이터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그 조심해야 될 위험한 도구도 있습니까?
네, 미드저니의 경우 연구진의 테스트 결과 65%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체포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이 온라인상에 돌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 이 사진은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된 가짜 이미지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의회가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행정부 제안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는데요. 이 예산안을 만드는 기관이 대통령실 산하 예산관리국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기구 세 번째 순서로 예산관리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se are the president's policies as reflected in top-line discretionary spending. To that end, it is a true America first budget. It will show the president is keeping his promises.
2017년 2월 27일 당시 믹 멀베인이 예산관리국 OMB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의회에 보낼 예산안의 초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멀베인이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예산안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 우선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MB는 대통령이 예산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OMB의 전신은 1921년 예산회계법에 따라 설립된 예산국입니다. 예산국은 1970년 OMB로 재편성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OMB가 행정부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 실행을 감독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행정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기술합니다. 첫째, 예산 개발과 집행. 둘째, 기관 업무, 조달, 재정관리, 정보 기술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관리. 셋째, 행정기관들의 모든 연방 규정과 프라이버시 정책, 정보 정책에 관한 검토 및 조율, 그리고 정보 수집 요청에 대한 검토와 평가. 넷째, 기관 증언이나 입법 제안, 의회 소통 등 입법 및 여타 자료들의 정리와 조율, 그리고 대통령 조처의 조정. 다섯째, 기관 수장들에게 하달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의 발급 전 승인 등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OMB 직원 수는 5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현 OMB의 수장은 샬란다 영 국장입니다. 오엠비는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18개월 전 봄 지침이라 불리는 예산 계획 지침 각서를 각 부처에 하달합니다. 이 각서는 행정부처들의 예산 계획 및 보충 자료의 제출 시한과 예산 계획에 필요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4개월이나 5개월 전 각 부처가 예산 계획을 OMB에 제출하면 이해 11월 말에 OMB 검토 결과가 해당 부처에 통보됩니다. 이듬해 1월 첫 번째 월요일과 2월 첫 번째 월요일 사이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OMB와 예산을 요청한 부처들은 의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실 산하 예산관리국 OM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 바라면서 최근 서울에서 결성된 남북한 민족예술단은 탈북 예술인들이 주축이고 대표는 한국이 고향인 김성수 씨, 예술단장은 북한이 고향인 나향희 씨가 맡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 오늘은 탈북민 나향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남북 한민족 예술단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금강산 민속장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섯 명의 단원이 모두 한 몸짓으로 장고, 즉 장구를 치는데요. 남북 한민족 예술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나향이 단장은 북한에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친 무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소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향이 단장의 얘기 직접 들어봅니다.
그거는 6살 때부터 이제 춤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69년도 때 설맞이 공연 북한에서 그 평양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에 그 늙어먹던 꿀꿀이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항상 이제 춤에는 내가 덕춤 추고 잘은 추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배워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원대학이 이제 만 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양원을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소학교 음악 선생으로 들어가서 춤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이제 더 축전도 나가고 축전을 많이 나갔어요.
나양이 단장은 지난 2004년에 탈북해 한국에는 2006년에 정착했습니다. 북한 예술 문화를 알리는 예술단 활동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건강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간 예술단 활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단은 원래 제가 2010년도부터 예술단 하기 시작해서 여성협회 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까지 승인하고 했던 단체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한 3년을 앓다나니까니 코로나 때 잠자고에 있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예술단은 말 맞다나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약 한 70여 년 된 이 가슴 아픈 소름을 안고 항상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도 춤을 하나 춰도 이 남북 간의 통일, 화합을 위한 남과 북이 화합이 돼서 빨리 통일돼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예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로 나가게 이 바람으로 해서 우리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단장입니다.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나양이 단장이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한국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사명은 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자기 그 출신 때문에 끼가 있어도 무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재능이 있어도 꼽히지 못하고 하던 거 여기는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부터 제가 북한에서 이제 교원대학 나와가지고 음악교사를 했는데요. 소학교 교원했기 때문에 이제 잘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정들을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런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결심하기는 하는 나와가지고 예술단을 해가지고 우리 이 사람들한테 마음껏 자기 이 재능과 희망을 꽃피우게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이 잡았던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돈 버는 식이 아니고 봉사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한민족 예술단의 단원들은 나향이 단장처럼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해온 단원들도 물론 있지만 한국에 와 새롭게 자기 꿈을 펼친 탈북민들이 더욱 많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본업을 두고 있으면서도 틈틈이 시간 있네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 우리 북한에서 뭐 예술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각기 자기 각자 직업이 다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예술단에 들어와서 통일로서 하나로 되는 통일로서 마음이 하나로 다 화합돼가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천에는 연습실이 지금 있는데 화, 수, 목, 3일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기 이제 일을 또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 공연 때마다 이제 오다 들어오게 되면 한 2, 3일 맞추고 나와서 공연해서 또 공연비 받아가고 버텨서 또 북한의 형제 부모들한테 보내주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민족예술단에는 다양한 탈북 예술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금 연주자인 박성진 씨, 또 트로트 가수이자 아코디언 연주자인 최지선 씨도 있고요. 또 안무가로 활동하는 탈북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북한민족예술단은 해금 독주와 칼춤, 또 모자춤, 아리랑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나양희 단장은 이 점이 단체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공연도 하고 결공연도 하고 뭐 7일과 무슨 결혼식 뭐 1시간 공연도 할 수 있고 40분 공연도 할 수 있고 30분 공연도 할 수 있고 15분 공연도 할 수 있는 우리 단체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무대는 그냥 우린 기본 조선무용 우리 세계적으로 그 뭐 댄스고 뭐이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고유한 조선 민속무용을 가지고 기본 이 작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민족예술단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와 문화축제, 그리고 탈북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의 호응을 받을 때도 물론 기쁘지만 행사를 마친 뒤 단원들과 맛있게 먹는 밥 한 끼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항상 공연 한 시간 하고 부산 문화예술국장에서도 하고 그다음엔 울산, 파주, 그다음엔 제주도, 광주, 뭐 여주, 뭐 수없이 많은 공연을 했는데요. 공연하고 우리가 갈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많이 좋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끝나고는 웃으면서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불고기 먹고 밥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탈북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나향이 단장. 현재는 남북한민족예술단의 단장으로 그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통일의 날까지 열심히 공연해 민족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 동안 예술단을 이끌어온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만족이라는 거는 뭐 솔직한 말로 북한에서 교사하게 되면 교원대학 나오게 되면 1인 혁명가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엄마 아버지 다 이제 군간부에서 이제 제가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남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뛰다 보니까니 이제 궁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나양이 하게 되면 아 마음 곱고 이제 아무거나 재능이 많다 이런 소리 듣는 거가 그죠. 그냥 제가 행복한 거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다를 따서 줄 수 있다는 게 궁지이고 행복이지요.
끝으로 나양희 단장은 북한에서 오랜 시간 교원으로 활동한 만큼 남북이 왕래하는 그날이 되면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남과 북의 문화를 잇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나향희 단장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들어봅니다.
북녘에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건 저 제자들이 많아요. 공연에서 우리가 박수 받고 이제 상 타오고 하는 게 행복했죠. 선생으로서 뭐 제자들한테 통일돼서 가게 되면 나만의 생활 이런 거 알려주고 어쨌든 이끌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북한 춤, 한국 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에 섞어서 하게 되면 우리 세계적인 공연도 될 거예요. 이 제자들아 이제 통일되게 되면 다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를 안고 가니까 그때 행복하고 우리 만나서 공연도 같이 해보자.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because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제가 존에게 주말에 뭐 할 건지 물었더니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내 마음속의 마지막 것, 마지막 순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That's the furthest thing from my thoughts. I couldn't be less concerned about that. I haven't even begun to consider that. That's the least of my worries right now. I'm not even thinking about that.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어떤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이런 말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The last thing I want. 이렇게 말을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is talking about my weekend right now.
지금 나는 내 주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 a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I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봤나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Somebody scratched my car.
누가 차를 긁었어요. 내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When did this happen?
언제요?
Did you see who did it?
누가 그랬는지 봤나요?
Unfortunately not.
불행히도 아니요.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Yeah, maybe so.
네, 아마도요.
That would have been useful. That would have been handy.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경찰에 신고했나요?
I'm still processing.
계속 생각 중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I'm still processing. I'm still digesting the information. I'm still wrapping my head around it. I'm still trying to absorb everything. I'm still mulling it over. I'm still trying to make sense of it.
끝으로 오늘의 표현.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마음속에 마지막 순위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